제13장 질문과 답변. 장로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는 문제. 성경 안에서 장로의 자녀들은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장로된 몇 사람의 자녀들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고 10대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들으러 오지만 그들은 분명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로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 점은 특별히 자기 집을 다스릴 수 있는 장로들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강조점이므로 그들의 자녀들의 나이가 상당히 어리다면 이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자녀들이 아주 불순종하고 믿는 것에 반발하는 것 같다면 그것은 이 형제가 교회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마 그는 사도는 될 수 있어도 장로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반발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같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올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릴 때에는 그들이 참으로 믿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나이가 되면 그들은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조점은 어떻게 자기 집을 다스리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한 그 형제는 여전히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임이 너무 커서 책임 형제들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과거의 각지에서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을 때에는 몇몇 책임 형제들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았는데 후에 사람이 많아지고 나니 이 책임 형제들의 영적 상태가 전처럼 책임을 짊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책임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어떤 지방에 몇몇 형제들이 먼저 모임을 갖고 그곳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 후 더 나은 사람들이 일어날 경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안배에 의해 볼 때 그 지방의 책임 형제들은 더 나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 형제들은 그 형제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이런 단계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규례를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할 때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한동안 여러분이 한 지방에 책임을 졌다가 얼마 후 어떤 형제가 여러분 지방에 이사 왔다 합시다. 만일 여러분이 뒤로 물러나 양보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형제님, 형제님이 오셔서 하십시오. 저는 복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지 않을 때에는 외부 사람같이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형제님이 하는 일을 돕겠습니다. 형제님이 하십시오. 형제님은 제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일 각 교회가 다 이렇게 한다면 교회 안에 이런 규례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럴 때 뒤에 있는 많은 젊은 형제들이 앞선 형제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양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높은 권위를 알면 자기보다 앞선 자들을 식별하게 될 것입니다. 혼란된 상태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선의 형제들이 함께 나갈 때에나 집안에서 대화할 때에도 그들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도 질서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일에 대하여는 더욱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책임 형제라면 어떤 다른 형제가 들어올 때 그가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식별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식별한 후에는 형제들이 그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만일 이런 실행이 각지에서 하나의 규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보기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항상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식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때로 그 지방을 지나는 일꾼이 이 책임을 많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꾼된 형제가 그 지방을 지나갈 때 그 지방의 상태에 따라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도된 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누가 책임을 지지 말아야 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요한 3서에 있는 그 사람의 관점은 요한의 관점과 달랐습니다. 요한의 관점은 이러했고 그 사람의 관점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 그 지방 형제들은 잘 모르고 그를 권위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접대하기를 싫어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접대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사실 각지의 책임 형제들에 대한 규례에 따르면 각지에서 주 안에 믿을 만한 일꾼이 누가 그 지방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누가 책임져서는 안 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각지 형제들이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정도로 그들을 가르쳐 그들이 이 기본적인 훈련을 받았다면 그들은 다른 지방에 가서 모임을 새로 세울 때에도 쉽게 남에게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기본적인 훈련의 결핍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가르침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많이 감소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빌립은 단독적으로 행동했는가? 빌립 혼자 사마리아로 간 것과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간 것은 단독적인 행동으로 계산됩니까? 나는 이런 종류의 열매가 있는 단독적인 행동에 대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단독적인 행동이라는 이 단어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형제들이 매일 10여 명의 형제들과 함께 거하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행동을 갖습니다.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옆 침대에 함께 자는 사람이 있고 식탁에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버스표를 살 때 두 장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을 보지 못했다면 여전히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갖고 있지만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전혀 없고 전혀 교통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홀로 나갈 수 있지만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8명이나 10명이 함께 나가지만 단독적으로 행동합니다. 권위를 만질 수 있어야 함. 권위의 문제를 말할 때 교회 안에 매우 기묘한 일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서너 명이 함께 있을 때이나 믿는 이들 서너 명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권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한 형태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권위로 삼으십니다. 이름의 순서가 있음. 성경 안에 있는 이름의 순서는 일관된 것이 있습니다. 일관되지 않을 때에는 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권위로 세울 때에는 이름의 순서가 항상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과 모세라는 순서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항상 한 사람은 권위를 또 한 사람은 순종을 대표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에도 둘씩 보내셨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지만 이름 있는 사람은 항상 한 사람이 앞에 다른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러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너 명 있을 때에도 마땅히 즉시 줄을 서야 합니다. 이는 육신적으로 줄을 서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어떤 형제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출구를 얻으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주님의 임재를 믿고 성령의 임재를 믿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형제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출구를 얻으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완전한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님. 여러분은 이것을 보았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쉬지 않고 남을 비평하고 그들에게서 완전함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온 세상에서 존경하는 유일한 사람은 곧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오늘도 없으며 장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에게 권위를 맡기지 않으시고 진보한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 권위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 권위를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있을 때 자연히 좋은 순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너 명이 함께 있을 때 즉시 팀장이나 책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산에서 대여섯 명이 달리거나 같이 모일 때에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걸어가는 5분, 10분 동안에도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지방,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서든지 반드시 권위자가 있고 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이 이런 원칙의 통제를 받으면 단독적인 행동이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그는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주의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란 여러분이 권위 아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개인주의적이면 권위 아래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권위 아래 있을 때 개인주의는 반드시 제거됩니다. 여러분이 일단 권위를 받아들이면 개인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님. 이 문제는 한 권위나 열 권위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다만 권위를 받는 문제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전에 나는 두 명의 하인을 고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좀 일찍 내 집에서 일을 했었고 다른 한 명은 좀 나중에 일을 했었습니다. 첫째 하인이 내 집에 왔을 때 나는 그에게 자네가 하인이 되는 기본적인 조건은 복종하는 것이네. 자네가 아무리 총명해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나는 나중에 온 하인에게 자네는 복종하기를 배워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또 자네보다 먼저 온 하인의 말을 들어야 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 이 하인은 내 말은 들었지만 그보다 먼저 온 하인의 말은 조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갖 방법으로 먼저 온 하인의 잘못을 말했습니다. 뒤에 온 하인이 이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입니까? 형제들이여, 권위에 복종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택하여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람을 선택하여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권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권위를 아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나 권위를 만날 때 분별하게 됩니다. 권위를 만나면 그가 순종해야 할 사람임을 압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권위를 전혀 모르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복종이 있는지는 몰라도 권위에 복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일 뿐이며 그 사람을 만나서 그의 말을 들은 것이고 여러분은 한 번도 권위 아래 있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권위가 무엇인지를 조금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어떤 장소나 다른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장소, 어떤 경우에나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를 아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권위를 만질 때 즉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권위 아래 있으면 개인주의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주의에 서 있으면 즉시 권위에 복종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이 영적인 원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권위를 알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를 만날 때마다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을 추구해야 함.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이 교통을 추구하면 개인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본 것과 개인적인 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개인적이고 교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교통을 추구하지 않고 항상 개인적으로 다름질하고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입으로는 다른 형제들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없이도 잘 살고 교통 없이도 잘 삽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개인주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상적으로는 교통의 원칙을 받고 몸의 원칙을 받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며 교통 없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문제는 여러분이 교통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지 않고 교통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었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통 없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일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경지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관문입니다. 믿음과 충성이 부족한 문제만이 아님. 많은 사람들은 막바지에 이르면 그것이 그들의 믿음과 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교통의 부족임을 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읽고 배운 것은 항상 사람은 충실해야 하고 믿어야 하며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또 개인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거나 충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실패가 개인의 믿음이나 충성이나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보았을 뿐 성경 안에 또한 교통이 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교통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문제는 아마 믿음의 문제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때 주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과 충성과 복종 안에서 발버둥 치도록 하십니다. 이러므로 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느 지점에 이르지 못하게 될 때 그는 비로소 단순히 한 명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도움이 있어야 일할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길로 인도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개인주의적인 길에서 걷고 있고 개인적으로 수고합니다. 만일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하시어 사람의 눈이 열려 복종과 믿음과 충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교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의 막바지에 인도되어 믿음과 같은 큰 항목까지도 쓸모없음을 보는 것은 하나의 큰 계시입니다. 믿음은 작은 일이 아니므로 우리는 이것을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큰 항목이고 충성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큰 항목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이런 큰 항목들이 충족되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과 충성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들은 다 성경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것들이 있다 해도 여러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사람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교통이 본래 큰 항목이고 큰 것임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교통이 없이는 여러분이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이 길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주의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교통에 대한 교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일생토록 여전히 개인주의로 머물게 되며 개인주의적으로 교통의 교리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시 믿고 충성을 다하고 순종해도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통과 못할 막바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간의 빛을 주실 때 그는 문제가 교통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 그의 개인주의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권위 아래서 교통을 추구함. 나는 베드로가 혼자 가이사랴로 갔지만 그에게 개인주의가 없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교통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몸을 움직여 가이사랴로 갔지만 욥바의 형제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베드로는 계속 권위 아래서 교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든 과정을 형제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일을 다 마쳤지만 그는 여전히 교통을 추구했습니다. 빌립은 성령에 의해 만난 바 되었음. 빌립이 가이사랴로 갔을 때에도 권위 아래 복종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께서 그를 불러 광야로 가게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만나신 사람들은 모두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일을 성령께서 안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지만 머리의 운행은 그의 영을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그가 여전히 권위 아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효의 문제가 아님. 그러므로 개인주의는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주의는 권위 아래 있는가의 여부와 몸의 교통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어떤 형제는 항상 몇 명과 같이 다니지만 여전히 완전한 개인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 후에 일할 때 말로는 몸의 위치에 서서 봉사를 배운다고 말하지만 다섯 명이 여전히 본래의 다섯 명이고 열 명도 여전히 본래의 열 명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통이 아닙니다. 교통은 방 안에 몇 명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옆에 몇 사람이 앉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누가 여러분과 함께 나갔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 나가는 것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에 대해 교통을 갖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이 많다고 교통이 있고 사람이 적다고 교통이 없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공과를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권위를 알고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통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다른 형제들과 생명의 교통과 공급을 추구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개인주의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공과가 존재하지 않으면 즉시 개인주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두 사람이나 두 사람 이상임. 성경 안에서 일꾼들이 나가는 원칙은 언제나 두 사람이나 두 사람 이상입니다. 후에 바울이 나와 일할 때에는 두 사람 이상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 이 원칙에서 예외적인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권위 아래 있고 교통 안에 살고 있다면 그에게 한 번의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만 많다고 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열 형제가 같이 나가서 일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형제들은 원수나 칭따오로 갈 때 이것이 누구를 단장으로 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순종과 교통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이 한 사람 같고 한 몸이 나가는 것이며 거기에 개인주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의 개인주의가 되고 열 사람이 있을 때에는 열 사람의 개인주의가 되고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주의가 더욱 많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많은 개인주의의 일을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전에는 개인의 개인주의를 믿었다가 이제는 다수의 개인주의를 믿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 안에 하나이며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무리 가운데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 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문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겸손할 필요가 없고 자신을 돌아보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의견을 받고 권위에 복종하겠다고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위치에 설 때 여러분은 즉시 이 길이 아주 합당함을 볼 것입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개인주의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문제이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로들의 임명과 사도들이 장로 되는 것. 디모데서에 의하면 장로들은 반드시 바울과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사람에 의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인 베드로와 요한은 야고보에 의해 세움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 그들 스스로 세워진 것입니까? 나는 모든 장로들이 다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장로들은 사도들이 그들 가운데 지나갈 때 그들에 의해 세워져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바울이 한 말을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이 교회는 일의 중심이 되는 교회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원칙, 곧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라는 원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일꾼된 형제들과 사도들은 밖에서 장로들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서 이에 대해 사모함과 간구함과 기도를 가져야 하며 그들이 세운 사람들이 곧 성령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사람은 이 사람인데 여러분이 세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면 그것이 교회에게 주는 어려움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돌아가서 어떤 형제도 느슨해져서 밖에서 함부로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그들을 장로들로 세웠다고 감히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세웠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들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에 대해 상당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어야 합니다. 우리는 담력이 너무 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두려워하며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세우지 않는 책임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를 위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고려와 기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세우신 자만이 유용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유용하지 않고 언젠가 문제가 생기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위치는 상당히 분명했습니다. 장로들은 사도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장로 베드로를 세웠고 사도 요한이 장로 요한을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이 사도들의 손에 있는 동시에 지방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도들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 두 사람이나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지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 두 사람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여러분은 야고보가 죽고 다른 야고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확실히 맨 앞에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 의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장로가 될 때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내심의 더 많은 성부는 교통임.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간 것에 대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들을 보냈다고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형제들이 그들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런 보내심에는 교통이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교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 예루살렘에는 열두 사도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을 예루살렘에 가져왔을 때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상황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빌립은 일부분의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일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열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가야 한다고 느꼈고 다른 형제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을 사마리아로 보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보기 좋은 그림입니다. 나는 거기에 권위의 문제가 없었다고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거기에 권위의 문제보다 교통의 원칙이 더 많았다고 느낍니다. 이는 마치 오늘 몇몇 자매들이 식사할 때 이 자매가 저 자매의 집에 가야 한다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가야 하는가를 다 함께 보는 것입니다. 권위의 원칙보다는 교통의 원칙이 더욱 많습니다. 권위의 성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교통의 성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경우 바울과 실라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위험을 당했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그들이 한 형제, 곧 야손의 집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앞길을 생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계속 내려갈 수 없으며 그러다가는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그들을 베레아로 보내고자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형제 자매들이 교통한 냄새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일에 있어서 바울에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었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 많은 경우에 디모데가 분명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통을 통해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권위로 디모데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길을 합당하게 가도록 주님의 뜻을 교통해 준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여러분은 교통의 중요성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두 방면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단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교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누구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형제들이 결정하거나 바울이 결정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결정했을지라도 이것은 권위로 한 것이 아니라 야손의 집과 교통을 가진 것입니다. 이번에 데살로니가에서는 매우 분명합니다. 형제들이 같이 있었고 바울과 실라가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진하는 것이 좋다고 느꼈을 때 그들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들 모두가 상의한 가운데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그들을 베뢰아로 보낸 것은 다만 주 안의 교통에 불과합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좋고 성경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권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교통의 성분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권위의 성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교통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앞선 형제였지만 여기에 교통의 성분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위와 교통의 두 원칙이 모두 있는 것이 가장 높은 인도이며 가장 완전한 동역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말해냄. 사도행전 13장의 보내심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교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의 시대에 성령의 말씀은 아마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일어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거하는 입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확증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오직 두 중심을 언급하였음. 예루살렘과 안디옥 사이는 1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벌써 두 시작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0년의 기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시작을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많은 사람들의 길이 합당치 않았는데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분명 그들은 예루살렘에도 안디옥에도 있지 않았으므로 또 다른 시작을 가져온 다른 무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때 많은 시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사도행전과 계시록 2장, 3장에서의 성령의 기록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다만 일곱을 택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분명 에베소와 골로새가 다 아시아에 있었지만 골로새를 언급하지 않고 에베소를 언급하였습니다. 에베소는 처음 사랑을 버렸고 골로새는 아직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골로새의 상태가 에베소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나 교훈을 적용하기 위하여 주님은 에베소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역사를 교훈과 맞추기 위하여 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나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도 다 교훈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생략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관련된 예루살렘 노선과 바울과 관련된 안디옥 노선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마 이것들 외에도 많은 시작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한 무리의 사도들이 아프리카로 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로 갔다고 말합니다. 모든 길이 다 나뉘어 있었으나 성령은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오직 두 중심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성령께서 오직 두 중심을 언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께서 아담과 하와, 아벨, 가인만 언급했다 해서 그때 세상에 오직 네 사람만 있었다는 말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교훈에 있어서 유용한 것만 기록하고 유용하지 않은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빌립보서 1장에서 복음 전하는 많은 자들이 밖으로 나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